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올바른 상황에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치인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나는 적절한 상황 아래에서는 그를 만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가능한 적절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절한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줄이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 밖을 나간 적이 없으며 외국 정상과도 만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1일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관리는 폼페오 국장과 그의 부인이 현재 서울에 있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이곳에 머물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폼페오 국장이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실 고위 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주말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는 그러나 주한미군과 주한미국 대사관 관리들과의 만남 외에 다른 만남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 남은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 내 예산안 심의를 맡고 있는 의원들은 지난 30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2017 회계연도 정식 지출안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3일 이날 합의된 예산안을 놓고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1600여 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액수로만 놓고 보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비와 안보, 의료연구, 해외원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당초 논란이 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의 장벽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예산안 합의 실패에 따른 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예산 논의를 올해 말로 미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2017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미 의회는 정식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절인 1일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선 행진과 시위 등이 펼쳐진 가운데 일부 도시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터키에선 최근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더 큰 권력을 갖게 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수도인 이스탄불의 한 광장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2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평화로운 행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말이었던 지난 29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져 120여 명의 러시아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최근 대통령 결선 투표에 오른 국가주의자이자 이민 강경파인 마린 르펜 후보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랍 소요 사태로 인한 최대 수혜국들이라고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사무총장은 1일 두바이에서 열린 아랍언론 포럼에서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전에 본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이트 의장은 아랍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즐기고 아랍이 자멸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이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이란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최근 수년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반면 아랍 정부들은 대체로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면서 이스라엘 역시 영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주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광물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0.5에서 2m, 서해바다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을 매우 위협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라며 적절한 상황 아래서라면 이라는 조건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정치적 인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적절한 상황 아래 자신이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긴급 뉴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적절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위협적이며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지만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하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자 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도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와 안보 수장에 이어 정보 분야까지 주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비공개 속에 한국을 방문해 이병호 국정원장,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과 잇따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의 한국 방문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가는 상황에서 이뤄져 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1일 현재 서울에 머물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잇따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30일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주관한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찬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와 안보 계통에 이어 정보 계통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았고 지난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 수장에 이어 대외정보 당국 수장까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며 강대강의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상당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연구위원은 폼페오 국장의 방한 목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 도발에 관한 동맹국의 협력, 대응 체계, 또 정보 공조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대북 정보력 강화라든가 동맹 차원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폼페오 CIA 국장은 지난달 13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might have a nation that develop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at has been developed in a way that could deliver nuclear weapon. What we're talking about.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나라일지도 모를 뿐더러 세계 주요 도시인 서울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재래식 병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오 국장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일찌감치 CIA 수장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했고 기갑연대 대위로 예편한 뒤 변호사 생활을 거쳐 캔자스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3번 당선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4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우려됐던 4월이 지나갔지만 북한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핵과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을 항상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북한이 과거에도 기습적으로 핵실험 등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큰 틀에서 또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라는 면에서 우리가 좀 경계를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덕행 대변인은 북한 매체들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선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한 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진전된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의 지난달 2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공개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수역 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에 매달리는 등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연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도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은 특히 칼빈슨호의 한반도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가 이번처럼 핵전쟁 발발의 접경에 치달아 올랐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슨호의 한반도 수역 진입 등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군 총참모부나 외무성 차원이 아닌 대변인 담화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지적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이런 외무성 선명한 거는 결국에는 북한의 그 도발 전략에 궁극적인 그 종착역은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한테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화의 장을 외교밖에 이제 남은 옵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에서 선명을 낸 것 같고 결국에는 외무성이랑 미국의 국무부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박사는 또 중국이 미국의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는 상황에 북한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정세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북중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1일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점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1기 4년 동안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진전을 보려는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마무리하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직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미한 두 나라는 이런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강력한 조치들을 빠르게 취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조기에 채택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강화법이 미국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상원 보좌관들은 새로운 대북 제재법 위반보다는 기존 법령을 행정부가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의회의 시각 2017 아시아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 상원의 외교안보 보좌관들은 이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가할 법적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충실한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the focus for my boss is seeing what the administration can do with the tools that it has. And it has a lot of tools based on the previous.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실의 이고르 크레스틴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금 현재 가드너 의원이 집중하는 것은 행정부가 기존의 법적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5월 첫째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의 내용을 살펴봤다며 상원으로 법안이 넘어오면 이를 검토하고 상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간사 등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그럼에도 행정부는 이미 제정된 법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명단 지정, 북한의 불법 활동 방조자 등을 설득하는 일 등 매우 강력한 일련의 대북 제재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effort last year, and so I think there's a sense that there are a lot of authorities already out there. Congress has gone on record. The House will go on record again.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실의 제이미 플라이 외교안보 보좌관도 지난해 가드너 상원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대북 제재 법안 통과를 주도했기에 이미 대북 제재 관련 많은 법적 권한이 주어졌다는 의회의 기류가 있다며 의회가 지난해 이와 관련해 표결했고 하원이 또다시 표결하지만 행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이 보좌관은 의회의 제재법은 행정부가 더 많은 행동을 취하라는 일종의 압박일 뿐이라며 행정부는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을 겨냥할지 얼마나 제재를 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추가하기 위해 의회가 더욱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두 보좌관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못할 수 있다며 아시아 정책 전체를 북한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lso I think need to make sure that even as we try to work with China to pressure North Korea that our entire approach to the region our entire approach to Beijing
특히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구할지라도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의 모든 것이 북한 문제에 달려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플라이 보좌관은 북한 문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 이후의 상황, 동맹 강화, 인권 문제 등을 아시아 관련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활동, 인권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가 최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8%는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이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이 25%, 그리고 러시아가 18%로 뒤를 이었고 중국이 5%, 이란이 4%로 각각 4위와 5위였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26일에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61%가 군사적 대응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8일 공개된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선 두 여론조사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48%가 반대한다는 응답이 나왔고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62%에 달했습니다. 한편 두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자별로 대북 대응 방식에 대한 생각도 확연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군사 대응 같은 강경한 방식을 선호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외교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선제 타격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제 타격이란 말 그대로 먼저 적을 공격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한다는 건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먼저 공격해 파괴한다는 대북 선제론이 나온 1차적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직후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선택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부터 김정은 정권 교체 그리고 핵 보유국 지위 인정까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을 기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 언론은 선제 타격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지난 13일 미국의 고위 정보기관 관계자를 이용해 미국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두 대를 배치해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확실시될 경우 선제 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미 국무부가 최대의 압박과 개입으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 정책이 확정됐다고 밝혔지만 새 정책에 군사적 대응 방안이 포함돼 있는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미 국무부는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지만 희망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대북 선제 타격론의 또 다른 근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에 대한 질문에 아무도 모른다며 군사적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이라크 모수를 폭격할 당시 넉 달 동안 공습을 예고했던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 행동에 나설 때 미리 예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 백악관 관리들은 대북 군사적 대응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들은 13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가진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그리고 전체 국가안보위원들과 군사적 옵션을 놓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그 지역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특별히 북한의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할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군사 옵션에 대한 평가를 이미 하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장군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해리 에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26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ll just say, sir, that we have a lot of preemptive options.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방안도 많이 있다며 미국은 선제 공격에서 북한의 군사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22일 사설에서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을 감행해 미국이 외과 수술직 타격을 할 경우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 조약에서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제 타격을 세분화시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제 타격은 자위적 차원의 선제 공격과 예방적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언론은 이를 뭉뚱그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북 선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동맹국 방어를 명시하고 있는 미한 방위조약은 물론 유엔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태평양 공해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하려 할 경우 이에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위협의 임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트로이 대학의 대니엘 핑크스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Unprovoked U.S. unilateral military attack against North Korea.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선제 공격이 검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한 데 이어 이듬해 5월 핵연료봉을 무단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선제 타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는 등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당시 영변 폭격을 중단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변을 폭격할 경우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할 것이고 그 경우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제2의 한국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핵폭탄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사 미국이 영변을 폭격해 핵시설을 파괴한다 해도 핵무기는 그대로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광물 가운데 일부 품목을 여전히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대북 결의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대목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북중 무역 통계를 검토한 결과 중국이 올해 들어 3월까지 북한산 아연과 은을 계속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산 아연과 은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광물 가운데 아연과 은 외에 구리와 니켈,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희토류를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따라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그 밖의 품목은 12월 24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 청소 자료에 근거한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 1분기에 아연 68만 달러어치와 은 12만 달러어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또 북한산 구리도 1월과 2월 모두 1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과 아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중국에 팔렸습니다. 해당 품목의 수입이 관련 당국의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제재 위반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탄을 실은 북한 화물선이 최근 중국 항구에 입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해당 화물선에 입항을 허락했다며 제재 위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제한되는 품목입니다. 북한산 석탄은 수출 상한선이 있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의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대북 제재의 적용을 받는 북한산 광물의 수입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 측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바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소파 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 한국의 성주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사드는 미군의 자산으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에 앞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기존 합의는 유효하고 이를 지키겠지만 재협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맥메스터 보좌관의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 미한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맥메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대목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맥메스터 보좌관의 발언이 한국에 더 큰 방위비 부담을 바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야기는 당장 사드 관련해서 한국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보다는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보다 증대된 기여를 요구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가 지난달 30일 맥메스터 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전화통화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메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드 배치 찬반과 방위비 부담 증가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한층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이 지난주 일주일간의 다양한 행사를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14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중에 탈북자들은 다양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24호 관리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임혜진 씨는 수용소 내에서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삶은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잠자리 들기 전까지 모든 것이 감시와 아무런 보호소 없이 일하는 것이 전부였고 삶 자체가 지역구 자체였습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만행이 정치범 수용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사실상 북한 전역이 하나의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아원과 관련된 일을 했던 탈북자 김지영 씨는 북한 고아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성장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며 그런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고아원에는 7살까지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7살짜리 애들 키가 한국으로 말하면 한 2, 3살짜리 애 키 정도로 그렇게밖에 자라지 못한 애들이 대다수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올해도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을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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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시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언론인 CCTV 미국 사무소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음악회와 사진 전시회,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제는 말보다 행동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 인민은 계속 정치범 수용소와 또는 굶주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갈 겁니다.
박 대표는 탈북자들이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북한 군인들로 구성된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강력한 대북 지지 못지않게 방송과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주관한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eople ask me all the time, when will the Kim Jong-un regime collapse? And I always answer, tomorrow. We need to do all we can to make it tomorrow.
숄티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언제 붕괴될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이에 대해 항상 내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며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들은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세계 탈북자 총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이곳에서 엄중하고 준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다.
탈북자들은 이 선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게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당장 중지하고 모든 반인도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세계 탈북자 총회를 주최한 한국 외교부의 이정은 북한인권 대사는 BOA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탈북자들이 아직도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으로의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그런 이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탈북민들이 최전방에서 직접 나서서 또 그런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한 일부 탈북자들은 올해 행사 중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와 의회 청문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행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나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북에 두고 온 보고 싶은 가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를 쓰고 낭독하면서 달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물망초 신앙송대 제3회 그 예선전이 있는 날이고요. 오늘 이제
지성시는요. 초혼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요.
제3회 물망초 신앙송대회 예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사단법인 물망초 재단에선 지난 2015년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신앙송 대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가하는 탈북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 대회는 5월로 지난 4월 27일 날 예선전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참가한 탈북민들은 시인 김소월의 시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해서 낭송하고 자유시도 낭송하게 됩니다. 물망초 재단 조경희 씨입니다.
지정시 다섯 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중에서 한 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김소월 씨 중에서 좋아하는 시를 하는 거에서 이번에는 그 두 수를 가지고서는 낭송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신앙송 대회는 시를 통해서 탈북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망초 프로그램은 항상 처음의 목적은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그 심적 치유를 위해서 항상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물망초 합창단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시 낭송대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를 좀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뭔가 마음에 그 찾던 어떤 여러 가지의 상처들을 좀 치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 낭송대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망초 재단에서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송 역시도 탈북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하고 또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송 대회의 심사를 맡은 경기대학교 권성훈 교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신앙송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시를 읽음으로 해가지고 그 치유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억압과 이제 폭력을 당한 것을 갖다가 시를 갖다 읽음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치유성을 발휘해서 한국에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탈북자에게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회인 만큼 시 낭송에 단순히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참가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 낭송하는 실력도 수준급인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역시도 까다로웠습니다.
기본 점수랑 그 표현력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보겠는데요. 발표 예절 에티켓이 3점, 작품 암기 정도가 4점, 그 음성 표현 뭐 이런 것들 목소리 크기 발음 등의 적절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빠르게 강조하기 등의 적절성해서 6.6점, 마지막에 몸짓 표현, 제스처, 그 시선 처리 등의 적절성 해가지고 기타 5점에서 총 30점이 심사 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 예선 대회지만 본선 대회 못지않은 긴장감이 든다고도 했는데요. 신앙송 대회 참여한 탈북민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신앙송을 하면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또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자신이 또 감정을 내서 시에 대한 노래를 해야 되겠으니까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지금 사실 김서울 씨는 저 북쪽에서부터 한 거예요. 거기서도 했지만은 다시 지금 현재 와서 김서울 씨에 대한 시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죠.
적동 적동 아우레비 적동 집 누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김소월의 접동새를 낭독하고 있는 탈북민 김소양 씨입니다.
우리나라 먼 뒤쪽이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이붓 오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하고 있으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난다면서 시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샘에 몸이 죽은 저는 이 시를 읊으면서 영 마음이가 형 북에 두고 온 그 우리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그러니까 그거 연관시켜 볼 때 내가 그저 정말 밤이라도 내가 북한에 가서 부르기 싶은 욕망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시를 읊으면 눈물이 나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시인 김선양 씨는 이 신앙송 대회가 참여한 모든 탈북민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격려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탈북한 작가들이 시를 낭송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읽는 것과 낭송하는 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발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저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발음이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사람을 울컥하게 해서 그런 게 아무래도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0.5에서 2m 사이, 서해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6도, 신유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2도, 수풍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5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8도, 희천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5도, 용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6도, 개성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7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4도, 풍산 아침에는 0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1도고요. 운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내가 그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올바른 상황에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치인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나는 적절한 상황 아래에서는 그를 만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절한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줄이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1일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관리는 폼페오 국장과 그의 부인이 현재 서울에 있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이곳에 머물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폼페오 국장이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실 고위 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주말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 남은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 내 예산안 심의를 맡고 있는 의원들은 지난 30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2017 회계연도 정식 지출안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오는 3일 이날 합의된 예산안을 놓고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1600여 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액수로만 놓고 보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당초 논란이 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의 장벽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학에서 한 명이 칼에 찔리고 최소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1일 오후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명을 체포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위치한 트레비스 카운티의 긴급 의료 서비스 부서는 트위터를 통해 교내 체육관에서 한 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세 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서는 추가 환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규모가 큰 대학 중 하나인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는 텍사스주 의회 의사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6개월간 총 4차례의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부군이 기존에 알려진 공격을 포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공군기와 헬리콥터, 지상군을 통해 염소와 살인을 살포했다면서 이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화학무기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당사자들이 화학무기 금지기구 조사관들에게 완전히 협력할 것, 또 이번과 과거 공격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즉각적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절인 1일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선 행진과 시위 등이 펼쳐진 가운데 일부 도시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터키에선 최근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더 큰 권력을 갖게 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수도인 이스탄불의 한 광장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2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평화로운 행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말이었던 지난 29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져 120여 명이 러시아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최근 대통령 결선 투표에 오른 국가주의자이자 이민 강경파인 마린 르펜 후보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일 집권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국가 미래와 헌법 구상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은 현재 지역적 안보 위협에서부터 인구와 노동력 감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